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지 못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 자신이 죽음에 굴복해 버리셨다면 어떻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 자신이 싸움에 지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얻어 주실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누어 그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으며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부활의 덕택으로 그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권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들은 부활에 대하여서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시지 못하셨더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력한 존재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은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은 그가 참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칭의와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가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칭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가 제거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효력은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효능을 우리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중생과 관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더라면은 사람들이 중생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매장에서 나타난 것은 무력함 뿐이므로. 그렇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 죽음, 또 무덤에 장사되는 매장, 이건 뭐 정말 무력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력함 뿐이므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완전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배상을 치르며 저주가 제거되며 벌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의 이 말씀을 칼빈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항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죽음을 향하여서 담대히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사망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은 부활과 관련해가지고요.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그 중대한 역할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에 나오는 부활과 관련된 그러한 이 구절들,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실로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칭의, 그죠? 거듭남, 또 산 소망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그 중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 뭐 등등 이런 모든 진리가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다 부활과 관련 있다고 서신서들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 모든 다른 진리들이 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진리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부활과 관련된 서신서들의 여러 구절들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부활로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마태복음 9장 29, 30절에 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요. 또한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일도 있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호수가 아주 강풍이라가지고 그 파도가 막 흉흉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요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복음서에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인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 모든 이적들도 예수님의 신적인 그 존재이신 것을 증거해 주지만은 가장 강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고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놀랍게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에 관해서 읽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또다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코 사망을 진정한 의미에서 정복한 것, 그 사람은 결코 사망을 정복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매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 6절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5, 6절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천사죠.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그런 기록을 다 기록해 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오직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안식구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었죠.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줬고 사도들도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거기 세마포만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을 종합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교훈만 알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이 역사적이건 역사적이 아닌 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는 그 의미만 우리가 배우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그런 거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처럼 그냥 거기서 교훈만 빼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허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허구로 보는, 허구적인 인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논리를 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적인 인물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은 일종의 신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거 누군가가 없는 사실을 꾸며낸 신화 있잖아요. 신화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때문에 우리들이 죄인이 된 것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허구적인 인물이라면은 도대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은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죄를 범하고, 뭐 이런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구적인 존재라면은 지금 무슨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허구적인 인물이라면 원죄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죄가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가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죄가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에 있는 진리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도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출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이 있게 되었고 또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런 유익도 있고 뭐 등등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실제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다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성도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하였습니다. 욥기 19장 25,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아주 강하게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부활이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가 구약 성경에 이처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들이 부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몸이 부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결코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처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망이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 사망이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맨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망이 완전히 패배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까지는 사망이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망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몸이 죽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제 사망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사망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죽는다는 이 사실은 여전히 사망이 활동하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님에게 일격을 받아서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일격을 당한 것이죠. 사망이 예수님을 죽음에 붙들어두리고 얼마나 안간힘을 다썼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사망은 끝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사망이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일격을 당한 것이지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사망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사망이 지금 사람들을 여전히 무덤에 던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망에게 마지막 패배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때가 사망에게는 완전히 파멸을 당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사망이 이렇게 완전히 파멸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요, 사망이 무덤 안에 붙잡아 두고 있던 성도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붙잡아 두었던 성도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얼마나 안간힘을 닫으면서 성도들을 무덤 안에 붙잡아 두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완전히 멸망받게 되면 더 이상 성도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진리를 대단히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사망이 마지막 완전히 패배하게 되면은 무덤 문이 열리게 되죠. 잠자는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요. 오직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인류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기독교의 모든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그 빈 무덤은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들은 사망이 완전히 패배당하는 마지막 그날에 영광스럽게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이 아침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교훈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인류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준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